여성분들에게 있어서 인생 속에 가장 힘든 고통의 순간이 언제냐고 말하면 이구동성 해산할 때라고 얘기하죠.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머지않아서 그 낳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던 그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식 사랑에 있어서 아비와 어미가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버지들의 마음은 좀 섭섭할지 몰라도요. 저는 분명히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미의 자식 사랑은 아비의 자식 사랑보다 훨씬 더 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낳았기 때문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 고통을 가지고 낳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아주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를 볼 수 있는데 나의 자녀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이요. 이것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영적인 자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영적인 아비로 이해를 했죠. 마치 자녀를 양육하듯이 시간을 갖고 오랫동안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는 영적인 아비, 그리고 성도들을 영적인 자녀로 이해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관계이고 참으로 놀라운 관계이고 참으로 존귀한 관계입니다. 성도들이 무언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마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더 관심 있게 돌보지 못하고 더 관심 있게 의지하여서 축복하지 못해서 저 성도가 저 어려움을 겪는구나. 저 힘든 일을 겪는구나. 이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엊그제 우리 교회 주간으로 장례가 이제 끝났는데요. 65세 된 우리 교인이었습니다. 주무시다가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유가족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 성도가 이렇게 갑작스레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얼마나 황망하십니까?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한 죄로 여겨지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죄송합니다 하고 머리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한 죄인 것 같고 더 성도를 위해서 더 마음을 다해서 더 헌신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갖지요.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죠. 여러분, 이 관계는 대단히 신비적인 관계이고 굉장히 존귀한 관계예요. 그런데 늘 이렇게 좋은 것만 있진 않아요. 늘 이렇게 좋을 때만 있지 않단 말이죠. 때론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이 제 마음을 오해할 땐 섭섭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원치 않게 서로 어색한 관계가 될 때가 있어요. 서로 서먹한 관계. 그냥 봐도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탁 삐져가지고 돌이켜서 가시는 분들 보면서 늘 마음이 그냥 그래요. 마음이. 예,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오해가 있고 심지어 원수로 대할 정도로 그런 심각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진 현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은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온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대표적인 질병이 안질이지요. 눈병이 있었다는 거죠. 도무지 해결 안 되는 눈병. 그래서 늘 진물이 질질질질 흘리는 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간질로 평생 동안 고생했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간질도 있었고요. 몸에 두드러기 해결이 안 되는 그 두드러기로 인해서 늘 괴로운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즉 육체로 인하여서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심했느냐면 그 육체의 연약함이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큼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교역자들은 건강관리 잘해야 된다. 아프지 말아야 된다. 물론 저도 아팠지만 어쨌든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 아프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교역자들이 아프고 늘 아프면 교인들이 시험거리가 된다. 얼마나 기도 안 하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저렇게 아파갖고 비질비질거리고 다니나.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아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니까 교역자들은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늘 제가 교역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그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육체의 약함이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하늘의 천사와 같이 영접해주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고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시험거리가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그를 하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 심지어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줄 만큼 안질로 인하여 고생하던 사도 바울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자신의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심정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들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느냐 얘기해요. 이 말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원수처럼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수처럼. 여러분 교역자와 성도의 관계가 원수 관계입니까? 서로 이를 안 물고 서로 바라볼 때마다 뭐 어떻게 내가 한번 갚아주리라 안 갚으면 해주라 뭐 이런 관계입니까? 요즘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고 있어서 안타까워요. 서로 일을 안 물어요. 네? 여러분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날마다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죠. 왜 그런 일이냐. 왜 원수처럼 대하는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유는 바울이 바울의 복음의 진리를 가감없이 선포하였지만 이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하여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미혹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의 실체를 똑바로 봐라. 이들의 실체를 똑바로 봐라 하는 심정으로 17절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들의 열심은 주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의 열심은 뭐냐면 그저 성도들의 마음을 얻어서 자기 편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들을 이간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제외시키다, 떼놓다, 갈라서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바울과 성도들 끈끈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고 건강한 교회를 일구 가는데, 그런데 이들의 열심은 뭐라는 거예요? 이간시킨다. 바울과 성도들의 사이를 갈라서게 하고 떼놓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도 이런 모습들 없을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 어쩌면 바울이 목회 현장에 대단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간시키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러니까 서로 갈라서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목회 상황에 대단히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 것에 틀림없고 바울 스스로도 실망, 충분히 실망했습니다. 이 교인들이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그동안 열심을 다하여 땀 흘려 수고하고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그래도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실망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역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금실이 좋았던 부부 사이에, 다정했던 친구 사이에, 영적인 교제를 나누던 교인 사이에, 한마음으로 시작했던 동업자 사이에 무슨 이유로 인해서 서로 대적하고 서로 서먹한 관계가 되고 서로 원수처럼 대하는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도 그런 일들이 늘상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친했을 때는 온갖 간쓸게 다 내줄 만큼 그렇게 정겨운 대화도 나누고 모든 것들을 다 그를 위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돌변해버리잖아요. 이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상대방을 아예 무시합니까? 아예 못 본 척 그냥 피해버립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왜 그래야만 되는지 나 자신을 변호하려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만큼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방법을 선택해요. 다시 해산하는 수고.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오해를 사고 비난을 받고 갈등 있는 상황에서도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노라고 선언합니다. 19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렇게 비난을 듣고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정말 목회자로서 실망이 되고 목회자로서 그렇게 원수 취급을 받으면서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도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자신은 철저히 영적인 아비고 그들은 철저히 영적인 자녀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바울은요, 자신의 사명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짓눌리고 그렇게 정말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들어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쓸데없이 감정 싸움하지 않았고 에너지를 거기에 허비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다툼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위에서 들어와서 커다란 위기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 여러분, 진짜 복음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주지만 다른 복음은 불평의 마음을 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또 진짜 복음은 구원을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없지만 다른 복음은 자신이 일한 대가, 자신이 수고한 대가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다른 사람을 자신과 비교하거나 시기 또는 질투를 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게 되지만 다른 복음은 불평, 원망, 교만, 자기 자랑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항상 다툼과 미움을 일으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 교회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툼이 끊이지 않고 시기, 질투, 원망, 미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적하고 이간시키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 열심이 주를 위한 열심, 주를 향한 열심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고 나를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열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이간시킵니다. 자꾸자꾸 떼어냅니다. 교인들 사이를 떼어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자꾸자꾸 분리시키는 일들을 끌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죠. 진짜 복음은 허물이 있어도 육체의 약함이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주고 심지어 자신의 눈이라도 빼주고 싶을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덮어주는 것이 진짜 복음의 역사인데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금 그러지 않고 있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죠. 다른 복음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혼란한 거죠. 교회가 다툼이 끊이지 않고 원망이 끊이지 않고 싸움이 그치지 않는 거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진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들이 생긴 거죠.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들을 하다 보니 감사한 마음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겸손한 마음 대신에 나를 높이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는 마음 대신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노라고 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꺼이 해산하는 수고로도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고자 하신다면 우리 양정교회는 더 멋진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도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부모 형제들이 모이겠지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먼저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배려하고 먼저 양보하고 먼저 베풀어 주십시오. 자기 자랑하지 마십시오. 가족들 간에 자기 자랑하다가 문제 일어납니다. 자기 자랑하다가 서로 다툽니다. 그냥 인정해 주십시오. 형제들 이야기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힘들었니? 어떻게 지냈니? 얼마나 고생했니? 참 애썼다. 고생했다. 야, 참 잘했다.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먼저 배려해주다 보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하지 않은 마음으로 가족들을 만나십시오. 내가 먼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지. 먼저 정말 헌신하십시오. 먼저 수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배려해 주시면 그 만남이 그 모임이 은혜로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언제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 말은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완전히 자리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자리할 때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 확고해질 때까지. 전혀 흔들림 없을 때까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을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감당하겠노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주의 종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 가족처럼 힘을 기울여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했는가? 때론 저희 가족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더 많이 헌신은 한다고는 했지만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했는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성도들을 향한 외침,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입니다. 저는 너무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 다시 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노라. 여기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육입니다. 내가 끝까지 다시 가르치겠다. 다시 가르쳐서 다시 제자리에 서게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물론 전에도 안 한 건 아니에요. 전에도 수고했지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들어와서 잘 자라고 있던, 잘 성장하고 있던 성도들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양육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참 힘들죠.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참 많은 시간 들어가고 많은 공이 들어가고 많은 정말 어려움도 따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오해도 듣기도 하고 때로는 별로 좋은 소리도 듣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만큼 인내와 끈기로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양육하는 일이죠. 성도의 신앙의 성장에는 다섯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다섯 가지 신앙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는 말씀만 받아먹는 단계예요. 주는 말씀만 받아먹는 단계. 이때는 그저 목회자만 의존하는 때예요. 의존해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잘 모르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예배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잘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과정들. 그런 성도가 처음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그런 때지요. 두 번째 단계는 주는 말씀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는 단계예요. 부족함을 느끼는 단계.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냐면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는 단계예요.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는 단계. 자꾸 물어보잖아요. 좀 더 기도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를 잘하는 건지 자꾸 사람들을 물어보잖아요.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성도들에게도 물어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자꾸 물어봐요. 왜요?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는 말씀도 받아먹고 자신도 말씀을 먹는 단계예요. 이때는 뭐냐면 영적 성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주는 말씀도 열심히 받아먹고 자신이 또 말씀을 먹는 단계. 그래서 어떤 걸 해요? 말씀 큐티를 하잖아요. 말씀 묵상을 하죠. 말씀을 묵상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자꾸 자신도 말씀을 먹어요. 주는 말씀도 받을 뿐더러 자신도 열심히 말씀을 받아먹어요. 예,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윗단계는 뭐냐면 자신이 말씀을 먹는 단계예요. 자신이 말씀을 먹는 단계. 이건 어떤 단계냐면 바로 삶의 말씀을 적용하는 단계예요. 예.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막 적용하려고 해요. 막 적용. 그래, 이번 주 설교 말씀 이런 말씀이었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자꾸 적용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먹이는 단계예요.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단계. 예.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 성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단계가 아주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어느 단계에 있어요? 그저 처음 있는 첫 단계, 주는 말씀만 받아먹는 단계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단계에 이르셨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또 영적인 그런 성장의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에게 가서 잘 도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서 그를 잘 가르쳐 줘서 그래서 함께 그런 성장의 기쁨들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말에 잘 되는 집에는 세 가지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합니다. 잘 되는 집에는 세 가지 소리가 반드시 들려야 된대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야 되고 책 읽는 소리가 들려야 되고 배틀 소리가 들려야 된다. 그래야 그 집은 잘 되는 집이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아기 울음소리는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다음 세대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양정교회 아기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살려있는 것이고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뿐만 아니라 책 읽는 소리,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을 펼쳐서 읽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소리들이 그치지 않아야죠. 그래야 잘되는 집이죠. 잘되는 교회죠. 우리 교회는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우리 교회는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바라기는 이 세 가지 소리가 다 들리기를 원합니다. 들릴 때 더 크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해산하는 수고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저는 솔직히 해산의 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잘 모릅니다. 대략 짐작할 뿐입니다. 그런데 산고의 고통은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이 바로 산고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는 그 고통을 반드시 거쳐야 하지요.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도 이런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속성 재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은 뭐 채소들도 빨리 어떻게든지 빠르게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열 달을 채워야 돼요. 반드시 열 달을 채워야 돼요. 빨리 보고 싶다고 뭐 5개월 있다가 아이를 꺼낼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열 달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듯 자녀를 출산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고생과 어려움과 시간이 따르는데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라오겠습니까? 산모가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고 피까지 쏟아야 한 생명이 태어나듯이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에 동일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하고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기 위해 수고와 인내와 애씀을 아끼지 않는 우리 양정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뿌리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을 때에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겠노라고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여전히 뜨거우십니까? 예전에 주님을 닮으려 했던 그 열정이 식어서 이젠 자신만 드러내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전에 입술에서 찬송과 기도가 떠나지 않았는데 혹 입술로 불평과 미움과 탄식과 한숨만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힘들겠지만 고통스럽겠지만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해 주십시오.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사도 바울을 위하여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었을 정도로 그 사랑 그 열정으로 우리 양정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없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혼란으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결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게 하시며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에 붙잡히지 않고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감사와 겸손과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 끊임없는 해산의 수고를 하는 영적인 어머니의 역할을 양정교회 모든 성도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